네, 이제 로마서 들어가겠습니다. 이제 그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를 집필한 뭐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로마에 가서 자기는 이제 잠시 쉬면서 그 자기가 또 아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다는 그런 개인적인 원의도 밝히고 있다. 그래서 로마서 15장 32절을 보면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또 바울은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또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. 바울이 염려하고 있었던 일은 두 가지였는데요.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자신을 죽일까 하는 염려와 또 예루살렘 성도들이 또 이방인들에게서 거둔 모금을 기꺼이 받아줄 것인가 하는 그 염려가 있었습니다. 15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형제 여러분,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.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. 내가 유다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구출되고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구제활동이 성도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도록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뭐 기존에 자기를 반대하는 유다인들이 그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한다. 이거는 뭐 맥락 안에서 크게 뭐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 바울사도의 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한 그 모금 활동은 사실 아무리 찾아봐도 좀 뚜렷하진 않습니다. 왜 바울사도는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했을까요? 그 뭐 그냥 모금을 했다, 구호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거는 아, 모금을 했으니까 예루살렘 모교회가 돈이 없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. 예루살렘 모교회가 가난했나?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아무리 신약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예루살렘 모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가난했다라는 얘기는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또 특별히 예루살렘 모교회가 가난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. 그럼 가난해서 모금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아마도 이게 자연스럽게 그 본부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쨌든 당시로서는 그 모든 교회의 중심점이 당연히 되죠.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나중에 몇백 년 후의 일입니다만 이제 그리스도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그 중심이 뭐 저기 콘스탄티노플이나 또 저기 로마. 그러니까 나중엔 이거 로마가 또 동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? 뭐 그런 식이 되면 또 뭐 이렇게 조금 뭐 날아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초반에는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아마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일종의 어떤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세금이랄까요? 그 분담금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유대를 신앙을 통한 유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 물질을 통한 유대도 대단히 중요하죠.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양육은 안 한다. 난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뭐 네가 알아서 커라 하면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쉽지가 않죠.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자녀한테 얘기할 때 부모의 양육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양육에는 당연히 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관계들,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가면 있어서 마음이라는 건 언제나 뭐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. 물질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의미에서 모금을 하지 않았는가. 근데 이 모금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, 예루살렘 교회가 또 바울에게 또 요구한 것은 아닌 것 같죠. 또 성도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라는 또 바울사도의 태도를 보아서는 바울사도가 자발적으로 또 다니다 보면 그런 느낌들이 사실은 오게 되죠. 저도 이렇게 하면서 분당에서 사목을 하면서 아, 그 어떤 선교회에서 고생하는 또 다른 가톨릭의 선교사들과 우리 교우들이 이어야 된다. 이 일 단지 마음이 아니라 또 모금하고 돈을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한 유대의 관계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마 바로사도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을 테고, 여기다가 조금 더 세속적인 바오로사도의 마음을 조금 뭐 없지는 않았겠죠. 붙여본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또 바오로사도가 인간적으로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교회와 바오로사도의 관계가 그렇게 저기 좋진 않죠. 1차 선교여행 마치고 물론 뭐 인사로 가긴 합니다만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불려가죠. 뭐 너는 어떻게 선교를 했길래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냐 이러면서 해서 거기서 또 예루살렘에서 회의해가지고 그런 분란을 또 중재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, 그래서 예루살렘 모 교회와 바오로사도 사이에는 일종의 긴장감이 계속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긴장감 안에서 바오로사도가 또 자연스럽게 이제 모금을 했지만 그 모금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 속에는 또 이렇게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내가 잘 모아서 가지고 가면 또 관계도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.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바오로 사관들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.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한 헌금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. 고린도서에서는 보면 고린도 신자들이 바오로사도가 우리 거를 뜯어가려고 한다. 뭐, 이렇게도 이제 모함을 하고 오해를 하는 부분도 나오기도 하죠. 그래서 생각보다 예루살렘 모교에 대한 그 성금이 그 바오로의 친저서관 전반에는 이렇게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지금도 그래서 뭐 지역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, 우리 본당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주일헌금을 받고 뭐 모으면 일정 부분을 이제 교구로 보내죠. 교구도 어쨌든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, 그리고 교구는 또 일정 부분을 또 받으면 그것을 일정 부분을 떼서 또 로마로 또 보내죠. 로마에 대한 그 분납금도 다 있거든요. 그래서 교황청에 가장 많은 분납금을 대는 교회는 여기 미국 교회입니다. 네. 그리고 한국 교회가 몇인지 아세요? 한국 교회가 생각보다 셉니다. 한국 교회가 세 번째인가 이렇게 됩니다. 한국 교회가 생각보다 적은데 돈은 많이 갖다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떤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. 바오로사도들은 예루살렘 모금이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계속 어떤 유대관계를 이어가는, 교회 안의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처럼 그 로마의 교우들을 만나서 또 축복을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바오로사도가 또 로마서를, 또 로마의 편지를 보낸 거죠. 그래서 뭐 로마서의 지필이 뭐 단순한 동기, 인간적인 동기, 아 내가 아는 사람들 좀 만나고 싶고 가서 좀 쉬고 싶다. 사실 로마서를 썼을 때는 대충 신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그 3차 여행이 거의 끝날 즈음에 어디선가 이제 그 자기 평생의 선교 여행, 몇십 년 동안 선교행을 한 거잖아요. 그거를 갖다 머리 다 벗겨지고 거의 노인이 다 된 거죠. 바오로도 사실은 거의 할아버지가 된 거죠. 그렇게 거의 말년입니다. 그 말년에 그 이제 좀 뭐 인간적으로 좀 그런 마음이 들죠. 뭐 아는 사람 좀 만나고 좀 쉬고 싶다. 그런데 이제 심지어 로마, 바오로는 또 로마 갔다가 또 스페인으로 가려고는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열정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간적인 동기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이 바오로사도 그 안에서 다루는 주제는 바오로의 가장 원숙한 신앙과 신앙을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. 그냥 그 이 바오로사도의 거의 말기에 거의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바오로서관. 그러고 거의 수많은 여행과 그 위협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잠시 잠깐의 안정감을 가지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이전의 편지들을 막 격앙되거나 야단치거나 본인 자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로마서에서는 대단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쓰다 보니 로마서는 조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좀 애매한 표현들도 있죠. 그 뭐 좀 이렇게 그런 깊이 있는 표현들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바오로 서관은 바오로 신학의 어떤 핵심을 전달하고 있는 책임에는 분명합니다. 그래서 그의 신학적인 사고와 신앙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 체험과 이 다년간에 걸친 선교와 사목생활에 바탕을 두고 있죠. 이게 바로 이제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모든 이가 하느님 앞에서 죄인으로 판정을 받은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유명한 의화사상, 구원사상, 거의 역사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하죠. 이 의화사상이 바로 종교개혁 때 중심 인물이 되는 그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완전히 핵심 교리의 자료로 이제 선택된 게 이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서간입니다.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이 책이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를 나누는 구분이 된 것이죠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의 의도와는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해석은 바오로의 의도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로마서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해나가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. 그래서 로마서의 집필 목적은 뭐 이 의화사상, 신학적으로는 또 이화사상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만 전했다라기보다는 뭐 매달 하던 얘기긴 한데요. 그치지 않고 또 로마 교회가 여러모로 매우 신뢰할 만한 공동체이긴 한데 또 뭐 윤리적이나 영성적인 면에서 또 보완해야하거나 또 미숙한 점, 또 채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서간에서 또 바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를테면 뭐 유다인들의 우월성 주장과 또 복음에 대한 비판.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긴 한데 여전히 그 유다교 전통에서 그리스도교를 바라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교회를 괴롭힙니다.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교회가 이것과 싸우고 그래서 바오로 서간뿐만 아니라 뭐 가톨릭 서간, 뭐 사목 서간, 히브리 서간에서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. 그리고 이와는 또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에 대한 자유로움에서 잘못 도출해낸 율법 폐기론이나 또 비윤리적인 방종의 삶, 그러니까 이건 좀 반대되는 거죠. 그러니까 너무 유다인들의 율법을 강조하는 부분도 잘못됐고 또 이제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 규칙도 없이 그냥 자유로운 게 그리스도교구나, 멋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이제 이게 오른쪽이면 한쪽은 또 왼쪽이 극단으로 가가지고 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무의도식하는 그런 어차피 뭐 며칠 있다가 예수님 온다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멋대로 살아도 되게 자유롭게 그냥 뭐 죄는 짓지 않더라도 또 그냥 자유롭게 그냥 재미나게 살자 많은 사람들도 이제 생기면서 그걸 계속 잡아나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데는 교리적인 상식이라는 게 몇백 년이 걸렸다라는 거죠. 그리고 뭐 또 이방 반대로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또 잘못된 우월감, 아, 유다인들은 이제 하느님에게 버림받았고 우리가 이제 선택을 받았구나라는 이 또 잘못된 우월감, 이런 우월감은 사실 계속 있죠.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. 뭐 같은 그리스도교 가톨릭이라고 합니다만 또 어떤 지역 가면 또 자기 인종끼리만 뭉쳐서 또 다른 인종이 미사를 가면 심지어 그 분당 신부가 미사 마치고 와가지고 니는 어디서 왔니? 너는 여기 안 오면 좋겠다 라고도 심지어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구분을 시키는, 그러니까 결국 뭐 그건 우월감이죠. 그런 잘못된 우월감들은 지금도 사실 존재하죠. 그러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그런 의미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또 믿음이 약한 이들에 대한 믿음 강한 이들의 비판과 몰이해, 이건 이제 음식으로 나중에 바울 사도 이야기를 합니다. 뭐 우상에게 바치신 음식에 대해서 물론 뭐 너만 있을 땐 먹을 수 있다. 뭐 우상이란 건 사실 없으니까 우상에게 바쳤다는데 우상이 없기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아니다. 먹을 수 있지만 네가 그걸 먹는 걸 보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. 그런 믿음에 대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또 충격을 너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배려는 또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바오로사도에 상당히 깊이 있는 어떤 신학적 해석들도 또 바오로서에서, 바오로서관에서 나오죠. 그래서 바오로는 이 자상하고 정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. 의화사상 얘기하고 또 한 3분의 1 정도는 구체적인 신앙의 삶에 대해서 또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죠. 그래서 로마서 저자는 그래서 뭐 동시에 일치와 겸손과 같은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도 물론 또 로마 시민이 된 도리에 대해서도 뭐 또 시민은 뭐 로마 시민뿐 아니라 시민의 어떤 당시 어떤 그냥 일반적인 세속 시민의 도리에 대해서 충고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사도행전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당시의 삶의 이야기가 이제 바오로 서간에서는 펼쳐지게 되죠.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그 초대교회 때 구체적인 모습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지 또 서간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. 다음 시간 이제 본문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.